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합시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절입니다 아직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죠. 또 모세 예언에 나오는 바로 그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랬죠. 와서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나오는 사람들 속에는 누구가 또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군병들도 있었죠. 군병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강포를 행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분봉왕 헤롯까지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한쪽에서 또 자그마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이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어떤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으냐, 아니면 저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주는 예수라는 청년의 세례가 더 나으냐, 토론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못마땅해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쪽편에서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만 섞인 보고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이 그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대답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가야 할 삶의 원리의 핵심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는 부해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더 작아져야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점점 왕성해져 가야 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 가야만 한다. 작아져 가야만 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고 했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부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결혼식 전체를 주관을 하고 신부를 보호해주는, 신부의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그날 밤에 오면은 그 자리를 신랑에게 기쁘게 내어주는 그 역할, 거기까지가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이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쇼시벤이라고 불렀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쇼시벤.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시벤. 발음이 쇼시벤이 아니고요. 쇼시, 여러분 쉬 할 때, 쉬 누일 때 있죠, 애기들. 쉬 누자 쉬 할 때 쉬. 그 쇼시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시벤. 어렵게 따라하셨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쇼시벤에 비유를 해서 나는 쇼시벤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냥 신랑의 들러리 서는 쇼시벤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나는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역할은 주인공의 길을 예비해 주는 딱 거기까지죠. 예비해 주고 난 다음에 그는 사라져야 할 역할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를 받은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역사 속으로 그는 사라져 갑니다. 그 어떠한 높임도 받지 아니하고 그는 목이 잘려져서 죽어가죠. 그것을 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오셔서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져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대신에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찢기고 터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흥합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셔야 합니다. 잘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더 힘쓰고 용서서 사람들을 더 많이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 쇠해야 되고 사라져가야 합니다. 내가 쇠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쇠해야, 내가 죽어야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빛이 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흥함을 가로막고 있던 제자가 한 명이 있었죠.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제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흥함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영의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 흥하게 되는 것을 막는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정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흥함과 관계 있는 자들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그 뒤에 그래야 내가 흥하게 된다. 내가 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흥함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죽음으로 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은 우리의 옛 성품으로 인한 죄로 오염된 그 성품, 옛 성품, 죄로 오염된 이 성품을 죽여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함으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갔죠. 그렇게 왔다가 사라져버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죠.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 평온하고 얼굴에서 빛이 났는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때려 죽이는지를 보여주고 간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흥함을 위하여서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고 간 사람이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다가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공회로 잡아가게 될 것이고 감옥에 넣을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나를 죽이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길 위에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선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쇠하여질 때, 다른 말로 내가 죽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혀가는 열매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전도자로 나가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때는 먼저 죽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죽는 훈련.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무작정 떠나가는 선교, 전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죠. 그러한 일들은 내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쇠하게 되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죽는 것입니다. 오른 뺨을 때리면 고개를 왼쪽으로,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른 뺨을 때리면 고개를 왼쪽으로, 고개를 딱 이쪽도 때려 돌려대는 것은 반항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뺨을 때리면 왼쪽으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는 기쁘게 십리를 걸어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 속옷 벗어주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양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일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죠.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그 봉사를 정말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맙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그러셨죠. 너희가 수고한 거 내가 다 기록해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는 정말로 이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1년도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셨죠. 살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겠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 빛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에게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전도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잘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이런 표현을 했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은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갔습니다. 낮아진 것이죠. 쇠하여진 것이죠. 흥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이 낮아짐이, 나의 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전도할 대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이 다 두려워서 아무도 도망을 가지 못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다 열려졌지만은 아무도 도망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매여있던 이 수갑이 다 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옥문은 열릴지 모르지만은 수갑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수갑과 발에 착고가 다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까지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를 보는 것과 그리고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들죠. 근데 죄수로 묶여서 가니까 주변에 호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료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배에 276명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그들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갔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3개월간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바울은 쇠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276명을 푹 구워서 삶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그 일들을 보니까 나의 매임이, 나의 쇠함이 복음에 얼마나 진보가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쇠하니까 하나님이 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되는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쇠하여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옛 성품을 죽이면서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삶. 나는 쇠하여지고 죽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나를 죽이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